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누구라도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엉뚱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이 언약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남들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 상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될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해도요. 사람들이 마음이 병이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마음이 병이 들면 아주 이 그야말로 완고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엉뚱한 소망을 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사람들은 항상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진리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 때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라고 최선의 길 아닌 차선의 길을 오늘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최선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최선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그냥 차선을 자꾸 선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길을 버리고 차선을 선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라도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이거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라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런 왕을 세워야 돼 하면서 미리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이라는 것이요. 어떤 왕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를테면 왕으로서의 리더십이나 뭐 남들이 볼 때 후대가 멀쩡하거나 뭐 이런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의 왕의 가장 훌륭한 조건은요, 싸움을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뭐 조직적으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찾지도 않으시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하나님께 헌신된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찾으실 때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탁월한 능력 이거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제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보다는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돼, 탁월해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탁월한 사람인데 순종할 줄 모르면 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차선의 길을 택하려고 할 때에도 여기까지는 지켜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노선을 주시는데 그 마지노선의 아주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할 줄 아는 그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오늘 보면 15절이 말씀하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형제 아닌 타국인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 누가 형제입니까? 형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빚어낸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아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지 자기들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병마를 많이 둘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는 요즘으로 치면 무슨 탱크나 미사일 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전쟁을 할 때 제일 유용한 무기가 이 병거였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 이것이 고대 사회에 칼과 창으로 싸울 때는 가장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그러니 병마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대사의 말은 가장 중요한 용도가 이게 전쟁용이었거든요. 전쟁용 말로서 또 제일 유명한 것은 고대사회 애굽의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쟁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갖출 필요 없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쟁이 나면 전쟁같이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말과 기병을 또 이 병거를 많이 갖추어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것은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 있는 왕은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지, 앞으로 다급한 순간이 생길 거를 예상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 다급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왕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자꾸 뭐 어떻게 갖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왕은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다. 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에는 다급한 순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위험한 상황이 많이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믿음을 길러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순탄하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위급하고 진짜 다급하고 진짜 어려울 때 우리 바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하면 가장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 전쟁이 날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거는 일종의 정략 결혼을 금지하는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어떤 힘 있는 남자의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이기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술수였어요. 고대 사회의 자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술수. 그래서 많은 민족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돈 나라가 되면 이제 침략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략 결혼은 고대 사회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정치적 술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술수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허영을 금지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는 것은요, 그야말로 왕의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왕의 권력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자기를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시험 들지만 교회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왕이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강조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다른 형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다른 형제 위에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히 자기가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과 직분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형제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율법서를 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왕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율법서를 이렇게 등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종이가 없었거든요. 종이가 없어서 이 뭘 이렇게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파피루스 같은 것도 귀하고 그 시대에는 대부분 어떤 진흙판에다가 책을 기록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양피지는 발명이 된 것이 한참 후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뭘 기록하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율법서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요, 한두 번 읽어보면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성경을요, 자기가 다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평생에 두고 곱씹는 거거든요. 읽고 묵상하고 또 질문하고 또 생각하면 사실상 이 말씀이 늘 살아서 역사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한두 번 듣고 한두 번 알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인 줄을 몰라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 않고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읽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말 살아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거는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응답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지 내가 알만큼 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요.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신명기에서 계속 레위 사람 제사장을 돌보고 챙기라고. 왜냐하면 레위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럴 때 거기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레위 사람 제사장인 거죠.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이는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증인들이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왕인데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가지고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어쩌면 율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그런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이 율법서를 기록하고 그거를 평생 읽고 듣고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왕이어도 영적인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어도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일이고 예배로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일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권위는 있어도 사회적인 힘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독특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이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에게 필적할 만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레위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를테면 창세기를 읽으면 애굽의 제사장들은 자기 땅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으로 또 왕에게서 또 생활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강력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고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왕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를 기록하고 레위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레위 사람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영적 권위 아래 누구든지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